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주님의 날,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영원무궁토록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상고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증거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번 주일은 본문 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바보라고 하는 말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당신은 바보입니다 라고 할 때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어떤 사람이 과연 바보인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4편 1절은 어리석은 자는 누가 어리석으냐,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6절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리석다는 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을 향하여 너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리석다는 말은 헬라 말의 뜻을 풀이하면은 어떤 사람을 가르치는고 하면 감각이 없는 사람. 만약에 우리가 감각이 없다면 추운지 더운지 높은지 낮은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누구인지, senseless, 감각이 없는 사람, 혹은 crazy, 정신이 나간 사람, silly, foolish, 어리석은, 생각이 없는 이런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이러이러한 사람은 바보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들이 그 본문을 비추어 보아서 과연 나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보시는 어리석은 사람. 광활한 우주 속에 점 하나, 지나가는 그림자같이 영원히 잊혀져 버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속에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는 몸부림처럼 그분 앞에 어리석은 자로 살기 싫어 오늘도 모세의 기도처럼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핏방울이 가슴에 맺히도록 부르짖고 싶다. 탐심으로 가득 찬 어리석은 사람, 내가 나의 것을 나를 위하여 나의 계획대로 나 사탄이 심어준 꾀를 따라 내일을 다스리는 운명의 여신처럼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그 말씀 따라 내가 아닌 너를 위하여 말 없이 섬기며 사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리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의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당신은 참으로 바보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이 볼 때 내가 나를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너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르게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첫째 어리석은 사람은 탐심을 가진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13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눌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형이 아버지로부터 돌아가실 때 재산을 받아가지고 이 재산은 내 형하고 내 동생하고 꼭 나누라고 하였는데 형이 그걸 쥐고 지금 동생에게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너무나 마음이 답답해서 예수님에게 말하면 예수님이 아마 자기 형 보고 그 내 동생 주라고 하면 줄 줄 알고 예수님에게 가서 그걸 간청할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탐심을 물리치라고 했습니다. 여기 탐심이라는 헬라 말의 뜻은 뭐냐 하면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을 가르쳐서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천불만 있으면 만족하겠다. 기어이 천불을 모았는데 천불을 모아놓고 나니까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않아요. 만불만 있으면 만족하겠다. 만불을 모으고 보니 도무지 그것 가지고 마음이 불안하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10만불만 있으면 만족하겠다 했는데 10만불을 모아보니 그것도 도저히 더 견딜 수가 없는 이런 마음. 다시 말하면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 가진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감사할 줄 모르고 도무지 더 가지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그칠 줄 모르는 마음. 영어에는 이 말을 insatisableness 다시 말하면 도무지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그런 마음을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가르쳐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오 톨스토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유명한 문학가를 우리가 압니다. 1828년에서 태어나서 1910년까지 82살을 살고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많은 소설, 단편 소설을 썼는데 그 중에 단편 소설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고 하면 제목이 한 사람에게 땅이 얼만큼 필요합니까? 영어 번역에는 How much land do does a man need? How much land does a man need? 사람이 꼭 필요한 땅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가 꽤 긴데 요약을 하면 이런 얘기였습니다. 파홈이라고 하는 농부가 있었는데 이분이 농부에게는 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좋은 땅을 갖고 싶어서 애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문을 들으니 저 볼가 쪽에 아주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판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모아서 돈을 현금으로 1200루블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당신이 땅을 팝니까? 땅을 팝니다. 땅을 어떻게 팝니까? 이 땅 파는 조건은 10, 그러니까 1000루블에 팝니다. 얼마의 땅을 1000루블에 팝니까? 그건 간단한데 당신이 1000루블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다. 그 1000루블을 여기 내놓아라. 그래서 주인에게 주고 여기에다가 표식을 말뚝을 박아서 표식을 하고 당신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동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어디든지 당신이 칼만큼 가서 표식을 하고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면 그 모든 땅은 당신이 1000루블에 가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감격해서 자기 종을 다리고 표식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삽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부지런히 떠났습니다. 하루 만에 돌아와야 되니까 점심때쯤 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땅을 지금 표식을 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야 되는데 조금은 더 하면서 가다가 돌아올 때가 되어서 이제는 늦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돌아오려고 하는데 해가 점점 저 가기 때문에 만약에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 1000루블은 당신은 못 받는 것이고 땅도 못 얻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욕심을 부리다가 너무 멀리 갔는데 해가 지기 전에 와야 되기 때문에 온갖 정력을 다 기울여서 달려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긴 왔어요. 해가 지기 전에 막 해가 떨어지자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하고 나니까 모든 그 내 것이 다 되었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과 이루었다고 하는 마음 가운데 그만 그 표식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종이 흔들어 보니까 피를 토하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장례를 합니다. 이 사람의 키를 재보니까 6자입니다. 6 feet. 그래서 6자 땅을 파가지고 이 사람을 묻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땅은 꼭 6자 땅밖에 한 평밖에 되지 아니하는데 그 외의 것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그칠 줄 모르는 욕심,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많고 많아지면 결국은 죽는다. 바울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먹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탐심이 지나치면 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탐심을 가진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도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전혀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그칠 줄 모르는 욕망을 가지면 이 어리석은 농부와 같이 결국은 망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1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또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보면은 이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마음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자.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 여기에 제가 강조해서 읽어드렸지요. 내가,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내가, 내 영혼에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간단한 구절 속에 내가라는 말이 6번 나와 있지만은 원래 헬라 원문에 보면은 10번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헬라 원문은 다 인칭마다 동사 마지막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10번이나 내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만족,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렐 박이라는 사람은 이 성경을 주회하면서 이 본문 속의 중심은 자기 중심, 자기 방종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영어에는 self-centered and self-indulgence. 자기 중심, 자기 방종,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기만 알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가정 부부 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문제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분은 우리 남편은 혹은 우리 아내는 자기밖에 모른다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디자인 자체가 함께 살도록, 같이 살도록, 자기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나의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사람을 만들고 그 말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내가가 아니라 우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함께 교제하며 존재하는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2장에도 어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할 때에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웃이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은 자기 아내 그리고 자기 남편입니다.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사랑할 줄을 모르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결단코 가정이 행복하지 아니하고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만 생각하고 부모를 모르는 사람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처럼 하라고 하는 말씀은 서로서로 함께 사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헬라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427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분이 쓴 유명한 책 가운데 헬라 말의 폴리테이아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공화국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 책을 읽었을 겁니다. 영어에는 The Republic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 가운데 보면은 제 4장에 그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할 수가 없다. 영어 번역에는 Man cannot be separated from others, from the other. 그리고 하는 말이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Man is a social animal.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인간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오늘 우리 교회는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같이 일하고 교회 안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도록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 자체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눈이 만약에 손들어 이르되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이르되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실 때에 함께하는 존재로 몸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손을 하나님이 손을 지으셨는데 이 손이 생각하기를 나는 이 손 나만 가지지 나는 딴 사람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라고 손을 자기가 뭐 붕대로 감아서 품에 껴놓고 있는다고 해서 손이 그 유용합니까? 손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손은 만약에 머리가 아프면 열이 나는가? 머리를 짚어볼 때 손이 자기를 위한 게 아니죠. 머리 아플 때 머리를 짚어보는 겁니다. 눈이 가려우면 손이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비벼보고 눈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온몸의 존재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눈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눈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눈이 만약에 나는 내 몸에 딴 사람을 위해서 쓰지 않겠다라고 자동차가 오는데 눈을 감고 있으면 온몸이 부서지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근본적으로 창조하실 때 함께 교제하며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의 존재는 삶의 원리는 주는 자의 삶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 예수님 마지막에 누가복음 22장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잔을 가지사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만 알고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갑니다.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내 영혼.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자기를 중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하면서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바보가 되고 싶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습니까?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최고의 효과적인 사람의 일곱 가지 습관, The Seven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이라고 하는 그 책 가운데 보면은 성공적인 사람의 일곱 가지 생활의 태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우리 사람들은 너 죽고 나 살자 그렇게 하죠. 너 망하고 내가 살자. 그게 사람들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공적인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너 살고 나도 살자. 그래서 이것을 win-win thinking이라는 원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think win-win, 너 살고 나도 살자. 이런 원리로 오늘 외교나 혹은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에 그것이 바로,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은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마지막 세 번째,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고 사는 사람,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 오늘 19절에 보십시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와 같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는 죽지 않는 줄로 알았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재산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자기의 건강도 자기의 생명도 자기의 모든 사업도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로 찾는다는 말은 만약에 제가 이 컵을 빌려주었습니다. 이게 빌려가서 쓰십시오. 그런데 때가 되면은 제가 그 빌려드렸는데 이거 도로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달라고 하는데 못 주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라, 너 도로 오라고 하면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데 못 가겠다고 할 사람 여기 누가 있습니까? 여기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지만은 그 사람의 생명을 얼마간은 연장할 수가 있지만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평안히 먹고 마시고 평안히 지나자고 할 때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받으리니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다시 말하면 죽음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할 줄 모르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와 같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은 이런 이 사람처럼 살아갔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 내 재산을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남의 물건을 불법으로 사용한 빼앗은 것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삶을 정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일불인들 가져갈 수가 있습니까? 만불짜리 수표를 관 속에 넣었다고 해서 가져갈 수가 있습니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보내놓고 갈 수는 있지만 죽을 때 가지고는 못 갑니다. 많이 보내십시오. 돌아가시기 전에 많이 보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보내놓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천국에 와서 한번 우리 집에 한번 와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고 사는 사람, 탐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사람.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